민수기 32장입니다.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해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. 원래의 준 목적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인데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개인들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12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. 가서 보고하고 그 땅이 어떤지 작전을 짤 수 있게 하라.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부분이었는데 10명이 그만 자기들이 보기에 믿음 없는 눈으로 보기에 그 환경은 그 성벽은 그 장대한 거인들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다. 그 판단과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제 동요를 하게 되고 가서 죽느니 차라리 종살이 할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.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지도자인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열두 정탐꾼 하니까 딱 떠오른 생각이 보이스카우트 생각이 났습니다. 원래 척후병 보내는데 그 어린애들 아니겠습니까? 최소한 젊고 민첩한 사람들 보냈겠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. 그냥 지역만 정탐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그곳을 살펴보고 정세까지 보고 모든 환경까지 볼 수 있는 각각의 족장들을 뽑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도자들을 뽑아서 갔다가 와서 보고하게 했는데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환경 넘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주님이 함께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 모든 지금까지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했으니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. 그들은 강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열 명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 도저히 넘을 수 없다.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고 보고만 한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 견해를 따르게 됩니다. 그리고 40년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. 민수기 14장 34절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. 이렇게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계수에 돌아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곳에서 다 이제 생을 마치게 되고 20세 이하의 세대가 자라난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. 32장은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분배할지 그것까지 원칙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고 어제까지의 성경 내용이죠. 이제 갈 준비가 끝났죠. 건너가면 되는데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. 두 지파가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. 같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역을 모압 지역을 이쪽 지역 미디안 지역 이쪽 지역을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가축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 지어도 과실도 많겠고 굳이 요단강 건너서 그쪽 땅 나중에 어찌 분배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땅보다는 여기가 너무 좋다. 그래서 두 지파가 나아가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. 여기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.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. 첫 번째는 이미 요단강 건너가면 제비를 뽑아서 그 몫을 나누겠다라고 한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쟁을 벌여서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.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 땅이거든요. 그런데 두 지파가 남아있는다면 병력 손실이 12분의 2가 빠질 뿐만 아니라 4기가 남들은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서 전쟁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전의가 상실하게 되고 전체의 공동체가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.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된다.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자, 이 상황 속에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.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요구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광야로 방황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게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의미가 13절입니다. 함께 읽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. 계속 있습니다. 보라,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.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너희가 지금 다시 하고 있다.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. 그러자 갓과 르우벤 지파가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. 조건을 내놓는 것이죠. 요단강 건너가서 싸움은 같이 하겠다. 이 땅을 주면. 그리고 그 땅에 제비 뽑을 때 우리 몫은 받지 않겠다. 이미 받았으니까.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.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10개 지파의 그 수령들이 이제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모세가 승인을 했다. 요 부분은 이제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청원을 비준해 주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.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.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지파와 또 요청은 하지 않았었지만 이곳을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그곳을 남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함께 건너가게 되죠. 그런데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모세가 지나치게 온유했다.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면에 역사서를 읽을 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고 어떤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12명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잘못은 자기 견해를 밝힌 거였죠.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견해를 밝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거의 대부분의 기록에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부분입니다. 그렇죠. 모세 오경 읽으면서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도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자기들이 보기에 아 그래 보이니 하고서 수령들과 모여서 오케이 했다라고 그리고 모세가 온유한데 이 부분은 지나치게 온유한 경솔한 처사였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. 온유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조차도 말씀에 근거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만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에 근거할 때만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온유함도 우리의 열심도 그렇게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과 그 온유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갈 수 있다 하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.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,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. 요단 동편은 누가 봐도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에 욕심을 내고 요구를 했겠죠. 그런데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 눈에 좋은 떡은 남의 눈에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내가 살기에 좋은 땅은 남이 보기에도 살기 좋은 땅이다. 이 말이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쉼 없이 맨 처음 전쟁할 때 그리고 정복할 때 고식이 지나서는 계속 이웃 족속들의 침입으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훗날 아수르 군대의 공격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땅, 이 부분이었습니다. 왜 이겠습니까? 좋은 땅이니까요. 남들 다 욕심을 내는 그런 땅. 역대상 5장 25절 26절 이들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제가 읽습니다.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.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.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. 본토보다 먼저 가장 먼저 공격을 맞고 그 이유는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곳의 신들을 그렇게 이중으로 섬겼다. 우상 숭배를 했다. 가늠하듯이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다.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. 그러나 중요한 것,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보기에 좋은 것인지 늘 경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. 그렇게 훌륭한 모세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, 타당하다, 합당하다, 합리적이다. 그렇게 너희가 건너가서 싸워준다면 다 이해할 수 있겠다. 이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그러한가 또 생각하면서 또 서로 말씀의 근거에서 논의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손에 붙잡힐 수 있다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안목이 아니라 말씀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지식,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 위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. 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말씀 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, 나의 뜻, 우리의 뜻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